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다시 히브리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신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라 하였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스는 모든 일에 치유받쳤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불편한 것을 찾는 이에게 큰 반기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이대 세상에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최신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3주간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큐티 주일 본문과 우리가 히브리서 진행하는 본문과 딱 맞아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큐티 주일날림 내용을 갖고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과 또 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세대다 그럽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어제 확실했지만 어제 확실한 것이 오늘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 또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늘 풍성하고 넘치는 것 같아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인생이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불확실한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죠. 오늘 갔더니 그런 좋지 않은 소식에 건강의 판정도 받기도 합니다. 또 유망했던 기업들도 어느 날 갑자기 파산과 또 부도를 맞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것을 붙들 수 있고 붙잡아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잔향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4절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11절 말씀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10장 23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 19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 같아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성경을 좀 더 쉬운 버전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확고한 희망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튼튼하고 믿을만한 닻과 같아서 우리를 하늘의 시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줍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닷, 앵커라는 닷은 배가 항해할 때 없어서는 안 된 기구입니다. 닷은 배가 한 군데 딱 정박하게 머물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줄에 메어서, 쇠줄에 메어서 물 밑바닥에 가라앉고 이 갈고리가 이렇게 달린 것을 닷이라고 하죠. 이렇게 갈고리 달린 것. 이 바다, 흙바닥에 쫙 박혀서 배가 정박해 있다 하더라도 물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닻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정박할 때 이 닻을 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물살 속에 배를 고정시키려 할 때도 조난시 배가 더 이상 떠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닻은 배를 바다 위에서 잘 정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뭘로 비유하고죠? 고해와 같다. 또 인생을 바다에 항해하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배가 항해 도중 잔잔한 바다에 미끄러지듯 나갈 때도 있고 또 매사에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항해 도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침몰 위기를 겪거나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를 겪을 때가 있듯이 인생의 길에도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겪을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리고 항해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중요하냐면 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말할 때 인생의 닻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동치는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도 안정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닻이 없다면 상황은 심각해지죠. 배가 유동치는 풍랑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결국 침몰과 잔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말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닻. 그리고 영혼의 닻이 없으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그 영혼이 끝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고 파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닻이 있어야 되고 또 영혼에 닻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닻이 무엇인가?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다. 우리 인생길에 영혼의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닻이 바로 뭐다? 오늘 소망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의 닻을 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누구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년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민 가게 되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고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민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출발점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7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 낳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절망적 상황을 거기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고향을 떠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일차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 배경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절망의 모습이요. 그것은 내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15장에 등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게 후사가 없는데 저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 시대의 자식은 가장과 가문이 바로 미래입니다. 가장과 가문 자식을 잘 양육해서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되고 그 자식에게 희망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장과 가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차려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절망 중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식이 없는 나에게 내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희망을 가치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땅 갈대아 우르를 뒤로하고 희망의 땅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닻이 됩니다. 희망이 흔들리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주신 소망은 흔들렸던 우리를 인생들을 견고하게 하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가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 소망을 인생의 닻,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닻, 이 소망인데 그것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어디에 내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의 근거를 둬야 되느냐?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고 18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 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에 그 답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것이 안위를 받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소망의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망을 찾을 곳,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그 근거가 뭐냐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16절 말씀 속에는 당시 법정에서 행하던 관례를 배경으로 내용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하늘이나 성전,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나 이 증인들이 그처럼 맹세를 하고 증언하면 바로 그 증언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하고 있어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런 말은 바로 맹세하고 증언한 말들은 모든 법정 시비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어떻게 했다? 보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의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확실성을 재상 다지기 위해서 바로 그런 법정 증언의 형식까지 빌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맹세를 해도 법정 최종 판결을 결정지을 만큼 엄중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면 그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 오죽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18절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변치 못할 첫 번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에 내릴 영혼의 닻이 된다. 소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닻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붙들어 맨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폭풍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다 망하는 자들아 망하지 않고 쌓이는 자들아 쌓이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속에서 과학, 기술, 물질, 권력의 닻이 다 무너져 내려도 주님의 닻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번 백길이 위험하니 여기서 미양이란 이곳에 그냥 겨울을 나고 그 다음 3월에 봄에 항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배에 선장한 사람들은 기술적인 면이나 경험이나 권력의 말을 더 의지하고 그냥 출발합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이 풍랑에 시달려서 먹지 못하고 정말 죽음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큰소리치던 선장도 권력을 가졌던 백부장도 용맹을 자랑했던 그런 군사들도 돈 많은 선주도 모두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권고했던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타격과 손상이 면했을 텐데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그 배 276명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까 배와 여기 있는 것이지 생명에서는 파손이 있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음식 빌기를 권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셨을까? 그건 바로 약속의 말씀에 닻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확신, 그 닻을 주님께 내렸던 바울은 2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향해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유로라는 광풍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닻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때 또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여정의 끝자락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월터 크롱카이트, 이 전설적인 미국의 CBS 언론인입니다. 그는 캐나다 암살 사건,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의 암살, 인류의 최초 달 착륙하는 순간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격변되는 이 격동의 시기에 동분서주하는 그런 미국인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잘 전달했던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전 당시 전쟁의 실상을 숨기고 있던 존슨 대통령의 반기를 들면서 이 전쟁은 끝나야 된다고 외쳐서 반전운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 폭로함으로써 부정한 닉스 대통령의 사임을 끌어내기도 한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대통령 말은 못 믿어도 내가 그의 말은, 앵커의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터 크롱카이트로부터 뉴스 진행자를 그때부터 뭐라 하였냐? 앵커라고 불렀던 거예요. 앵커. 즉, 다. 네. 요동치는 여론과 각종 루머들 사이에서 정말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실제 사건을 제대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생각을 바로잡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 그 말. 그 전달자를 그래서 앵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앵커. 근데 그날,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앵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한복판에도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소망을 찾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이 하고 번성이 아니라 하셨더니 예. 아브라함의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그것은 소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아브라함은 정말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75세 후손이 없어요. 그의 아내 65세로서 자식을 낳을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당시에 문명을 자랑했던 알띠아 우르에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낯선 광야 같은 땅에서 가나안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디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았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어디다 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의 닻은 소망과 같은데 어디야 내려야 되느냐, 첫 번째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려야 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인 보증입니다. 자,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뭐까지 맹세하면서, 그 당시 법정용어로 맹세하면서 어떻게까지 했다? 보증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증에서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요? 소망이 더 견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증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일이 보증이에요. 그죠? 그래서 빚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빚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이것을 보증채무다, 상법에서는 연대보증이다 그런 말하고, 차를 살려 하는데 크레딧이 안 좋으면 우리가 코사인하죠. 코사인은 연대보증인 거예요. 연대. 그래서 그 사람이 페이먼을 잘 하지 않으면 바로 누구한테, 나한테 이제 비를 날려오는 거예요. 네가 뭐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증은 약속보다 더 확고한 신뢰의 세기 때문에 상호간에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만으로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까지 해줬어요? 맹세로 보증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만에 하나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을 경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뭘로? 맹세로 보증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는 거. 결코 변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믿게 하기에 충분해요. 충분치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한마디도 약속이 변개치 않는 충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과 달리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맹세 같은 것을 필요시 없습니다. 맹세를 하자니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두고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맹세를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13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서 어떻게 해요?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꼭 필요치 않아도 맹세를 당신의 약속에다 덧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어찌하든지 어떡하라. 그 약속에 대해서 더 견고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게끔 더 확신을 준 거란 얘기예요. 18절에 하반전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대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간 우리라고 뭐를 받고? 안위를 받게 한다. 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 이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를 의지해서 그런 뜻이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소망 안으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당신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신 만큼 최대치로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12절에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을 오래 참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 맹세하시는 성품의 신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며 아브라함 역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큰 소망을 잘 견고히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을 잘 지키고 견고히 붙들고 지켜나가면 뭐 역시도 믿음 역시도 견고하고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한다면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견고한 겁니까?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도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약속 맹세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뜻은 그 어떤 경우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내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도 더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보증한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증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고 이 맹세의 보증에 우리의 영혼의 단추를 내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소망의 최고의 풍성한 은혜인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 소망의 답 소망은 닭과 같이 있는 것이다. 아까도 다재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해저에 박혀서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 장비가 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다대 그 단어는 구약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네 번 딱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닭이라 나오고 세 번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에 밥의 풍량을 만났을 때 닭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닷새 비유가 사용됐던 것 같이 삶을 향해야 하는 비유에서 고대 문학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오직 히브리서 본문에만 나타나는데 이 닷새 비유는 헬라의 문학성에서도 그랬듯이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한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기법으로 닷을 단어를 사용해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쓴 저자는 소망이 영혼의 닭 같은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가 확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닷새는 물 밑에 박혀서 가려 보이지 않지만 그것만 견고히 박혀 있으면 비록 바다 위에 바람과 물결이 친다 해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한 즉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닷이 물속에 들어 감춰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어디로? 휘장 안에 들어가신다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 안쪽은 곧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이시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해서 그 지성소에 당신의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휘장 안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신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이냐면 궁극적으로 비록 물 밑에 잠긴 닻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확고하고 부동한 최고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최고로 튼튼하고 견고한 닻,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확고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의 십자의 공로를 통해서 지성소 은혜 안에 보좌까지 나가는 구원의 통로가 바로 이 말씀의 현장, 배움의 현장, 또 훈련의 현장, 이 교회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의 낯이 분명히 내리고 있으면 흔들림 없을 것이라. 흔들림이 없다. 예의 없이 우리 모든 인생에서 이런저런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업 때문에 겪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겪기도 하고, 또 가족 때문에 겪기도 하고, 또한 어떤 여러 작은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인생의 표류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낙심과 불안 때문에 스스로 떠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바다 속에서 그런 바람과 파도가 몰려온다 해도 우리 영혼의 닻을 정확하게 내려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상한 일 많이 당합니다. 쓴맛도 봅니다. 실패를 겪을 때 있어요. 그러나 내세는 저 하늘의 저 천국의 속에서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 확실한 소망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고 튼튼한 닻. 그래서 절대로 흘러 떼내려거나 파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견고한 튼튼한 닻인 것입니다. 세상의 닻은 튼튼하거나 견고하지 못해요. 배의 닻줄을 보면 큰 배일수록 아주 두껍고 튼튼하고 쇠사슬로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세월이 가면 낡고 사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거나 삭지 않거나 닳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닻줄인 예수님께 매달린 인생만이 모두 파괴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새임과 소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일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육신 자체가 파손되어 가던 배와 같이 몸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것저것 다 해보죠. 대화로 의원도 만나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낯을 주님께 붙들어 맸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는다 할지라도 원래 가서 내 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립니다. 그때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런 병마가 물러가고 인생의 큰 파도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튼튼한 닻을 내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파괴되게 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주님의 안전과 보호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항해하는 항해 중에 저와 여러분의 풍랑을 만나거든 인생의 항구인 교회로 와야 될 것이고 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닻줄 제대로 매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혼의 닻이며 소망의 닻이며 튼튼한 닻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닻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바로 지혜고 복됨인 것입니다. 항해는 배에게 닻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영혼의 닻, 인생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 그 소망을 굳게 서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신 말씀에 대해서는 끝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통함을 경험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닻을, 내 영혼의 닻을 엉뚱한 곳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야 똑똑하고 직장 좋고 또 노후도 준비되고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그것이 내 인생의 닻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자식 농사 잘려서 자식으로 하여금 나는 기댈 수도 있고 이것이 인생을 끝까지 안정시켜주는 닻이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재력적으로 튼튼해, 그래서 내 인생이 노후가 안정되어 있어, 그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의 닻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순간에 뽑아버릴 그런 인생의 풍랑에 닥쳐야 할 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우에 정박한 배가 아무리 태풍과 폭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죠? 깊은 바다에 닻이 내리고서 정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는 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의 닻, 영혼의 닻을 내릴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닻을 내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신 휘장 안의 지성소, 저 소망 안의 천국의 이르기까지 바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또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써 또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확실한 약속, 풍성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소망이 요동치 않고 더 주님께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